2012년도요, 런던 올림픽 여자 역도 63km에서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무려 금, 은, 동 땄던 선수들이요, 다 대거, 여러분 탈락이 되고요. 4위였던 캐나다의 크리스틴 지라르라는 선수가 금메달이 됩니다. 알고 보니까 1, 2, 3등 모두가 약물 복용을 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여자 400m 계주에서도 금, 은이 박탈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금메달 리스트가 바뀌게 됩니다. 능력이 탁월했고 되게 저 사람 기량이 되게 훌륭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꼭 결승선, 그게 꼭 정상에 오르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루베는요,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권리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첫째라는 자리, 가장 높은 데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그가 걸어온 과정들, 선택들을 보시는 겁니다. 출발선이 결승선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그런 거예요. 첫째로 분명히 태어났어요. 첫째로 출발했지만 결승선에 가보니까 꼭 1등은 아니더라. 이걸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받은 자리를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본다면 실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내 키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지적 능력, 때로는 여러 가지 것들이요. 실은 부여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부여된 자리라기보다는요. 그 부여된 자리에서 어떤 태도를 가졌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걸 보세요. 오늘 두 사람, 루벤과 요셉을 통해서요, 이걸 드러내시는 거세요. 진짜 장자가 누구냐, 진짜 장자의 복을 받을 만한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이제 야곱은요, 그의 열두 아들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게 49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49장에서 야곱이 축복하는데요, 이제 생애 끝자락이니까, 죽기 직전이니까 자식들 불러놓고 그냥 좋은 얘기, 그냥 너 잘 될 거야, 그냥 뭐 떠나가는 마당에 불편한 얘기 할 필요 있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만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9장의 축복은요,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들이 뭘까요? 먼저 1절에 보면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후일에 당할 일을 얘기하겠대요. 그래서 성경학자들, 혹자들은요, 49장을요, 성경의 본격적인 예언장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예언의 시작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야곱, 그는 과거에 현재에 굉장히 집착한 사람 아닙니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의 복을 받는 것, 이게 야곱의 주된 관심사였는데 어느새 노년에는요, 후일, 미래에 관심이 있어요. 앞서 48장에서 요셉의 두 아들들이 오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손을 엇갈립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로 축복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일관되게요, 야곱이 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이 그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대요. 그 얘기는 한 노인의 그냥 자기의 마음의 투사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실 일을 이스라엘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자, 야곱이 아들들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들으래요. 동일합니다. 이제 그들이 들어야 될 존재는 누구에게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요. 맞습니다. 창세기 49장에 그냥 막 복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있을까요? 장자부터 막내까지요.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후일에 당할 일이라는 것은요, 야곱이 그냥 점지해 주거나 야곱이 그냥 자기의 소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언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또 한 가지 기준이 나와요. 그 기준은 뭐냐면 28절에 가면요, 그들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래요. 성경은 일관되게 좀 이 메시지를 갖고 갑니다. 분량대로. 특별히 신약에 가보면 정말 잘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하시는데 달란트 동일하게 해줬습니까? 아니죠.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로 비유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각기 그 재능대로 주시는 거예요. 분량대로 주세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면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데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똑같습니까? 아니죠. 각기 다릅니다. 각기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나눠주시고자 하시는 대로 주시는 게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너 앞으로 네 마음대로 다닐 수 없어. 그리고 그가 죽을 것도 말씀해 주십니다. 순교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옆에 있는 요한을 보면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 얘기는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각 제자들에게 주신 복과 사명은 각기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담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남의 분량을 쳐다보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분량을요 더욱더 개발해서 남길 수 있는 사람 되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복을 받았지만요, 정말 중요한 복을 받았지만 그 복마저 잃어버리는 사람이 나와요. 누굴까요? 르우벤이죠.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에요. 성경에는 장남에 관한 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다. 자기 기력의 시작이고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다라고 신명기 21장에서 분명히 드러내요. 여러분 야곱도 이를 인정할까요? 야곱도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순서, 첫째로 태어난 것에 대한 인정을 해요. 그래서 3절에서 가보면 르우벤을 향해서 야곱은 이런 말을 한답니다.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고? 너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르우벤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장자다, 능력이다,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도 당당하다, 탁월하다.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4절에 곧장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탁월하지 못한대요. 아니 엄청난 분량을 가졌는데 엄청 탁월한데 탁월하지 못할 거래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도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4절에서 영거푸 얘기해요. 실제 르우벤이 한 일이 뭘까요? 야곱의 아내, 야곱이 사랑한 라헬의 몸뚱이였던 이 빌하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침한 시점이 좀 묘해요. 어느 때 동침을 했냐면 35장 22절에 가보면 베델 땅을 떠나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고 합니다. 헤브론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 헤브론은 가는 길 가중에서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이 라헬이요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죠. 그리고 베들레헴 곁에다 묻죠. 그리고 나서 에델망대를 지나서 장막을 치고 있을 그때 르우벤이 빌하와 동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의 여종이면서 야곱의 처예요. 근데 라헬 자기 여주인 라헬이 죽었잖아요. 이제 빌하의 신분은요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몸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유하게 될 수 있는 시점이에요. 야곱 가족 내 권력구조가 약간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죠. 르우벤은 장자이긴 했지만 약간 불안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요 자신이 사랑한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 요셉을 너무 사랑했잖아요. 특별히 아꼈잖아요. 바로 그러할 때 라헬이 죽고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와 동침하는 것은 뭘까요? 자기의 권력을 확실하는 거예요. 자기의 장자자리를 좀 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라헬 계열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봐라 내가 이만한 힘이 있어. 여러분 이 일이요 나중에 훗날 역사 속에서 재현되는 거 아십니까? 사무엘하 16장에 가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다음에 내가 아버지의 자리를 확고히 했다. 내가 이제는 아버지 필요 없어. 그거 내 자리야. 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대낮에 사람들 보는데 후궁들을 취하잖아요. 아버지의 후궁들을 취합니다. 동침합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거죠. 르우벤이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도 당당하고 여러분 탁월하지만은 정말 탁월하지 못한 행동을 했죠. 그런 행동이 결국 뭘 갖고 와요? 그의 분량, 그의 장자라는 분량을 찌그러뜨리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의 분량을요 내동댕이 치는 것과 같아요. 훗날 율법이 주어져요. 레위기 20장이나 신명기 27장에서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버지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둘 다 반드시 죽여라. 신명기가 보면 그 아버지 하체를 드러냈으니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야곱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5장에 가보면 야곱이 이를 듣고요 불같이 화를 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하고 끝나요. 침묵하고 그냥 넘어갔을까요? 아니요. 야곱은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의 삶의 끝자락에서요 그 유언에서 명백하게 다루고 있는 일입니다. 야곱이 그래서 49장에서 그려주는 자식들, 아들들에 대한 미래라는 것은 그냥 희망상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흔적들, 그리고 그가 선택했던 그 성품들을 모아서 실은 과거가 미래로 투영되는 것이죠. 그의 창작품이 아니에요. 후에 당할 일이라는 것은 과거의 반영인 거예요. 자, 야곱이 보는 루벤의 성품도 나옵니다. 성격이 나와요. 야곱이 볼 때 루벤은 어떤 성품,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4절에 보니까 물에 끓은 같았대요. 막 물이 끓어요. 그럼 주전자 난로 위에 올려놨습니다. 막 물이 끓어, 넘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넘친 물은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 떨어지죠. 떨어지고 또 공중에 수증기가 되어서 사라져버립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펄펄 끓어요. 능력도 넘치고 기력도 넘치고 위풍도 당당하고 막 넘쳐요. 넘치다 못해 어떻게 됩니까? 선을 넘어버리니까. 결국 그에게 주어졌던 그 복, 그에게 장자권이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버립니다. 바닥에 쏟아집니다. 장자권이 바닥에 쏟아지고 그의 장자권은요, 그의 손에서 수증기처럼 사라져버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래요. 실제 그 일이 벌어납니다. 과거 요셉을 죽이려 할 때요, 루벤은 이랬어요. 동생들이 막 죽이려 할 때 말렸어요. 어떻게든 아버지 야곱에게로 루벤을, 요셉을 돌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갔다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팔고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동생들이 형의 말을 존중했습니까? 무시했습니까? 무시하고 있어요. 이미 첫째 형의 얘기는 무시당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자로서 목소리를 낼 때는 이미 빌하와 동침한 이후에요. 그럼 빌하가 낳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들 단가 납달리 같은 경우는 형의 말을 들을까요? 어쩌면 그들 속에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이번은 요셉이지만 다음은 형일 수 있어? 충분히 들 수 있죠. 여러분, 이미 장자권은 땅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루벤에게 주어졌던, 그에게 주어졌던 이 탁월하지 못하는 것은요, 훗날 열두 지파의 지각 변동을 갖고 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루벤 지파는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요, 지도자적인 위치에 올라선 적이 없습니다. 사사기, 열왕기, 역대기를 보면요, 루벤 출신의 왕이 있거나 뭐 사사가 있거나 선지자가 있다는 말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가나안 정복시에 가나안 동편에 머물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중심부에서 점점 정치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멀어져요. 사사기 5장 드보라의 노래 가보면요,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이사갈과 바락 장군이 함께 연합해서 하는데요, 장자인 루벤은요 거기 참여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차지하는데요, 성읍들이 약탈당합니다. 심지어 신명기 33장 6절에 가보면 모세가 기도할 정도예요. 그들이 죽지 않고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 상황에 이르러요. 그리고 결국 루벤 지파는요, 그 땅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기다가요, 아수르로 끌려가게 돼요. 그럼 나중에 아수르에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근데 돌아오는데 포로기 이유를 드러내는 에스라나 느헤미야 역대기에 보면요, 루벤 지파의 복귀나 그 계열들이 왔다라는 언급은 없어요. 혹 올 수는 있는데 성경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루벤 지파 보세요. 여러분, 이미 벌써 뭐예요? 장자의 지파가 아닌 거예요.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장자권 자체가 사라질까요? 그건 아니에요. 장자권이 이동합니다. 누구에게로 갈까요? 예, 요셉에게로 가죠. 요셉에게로 갑니다. 루벤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아내 빌하와 동침했지만, 요셉 같은 경우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다고요. 단 누구만요? 보디발의 아내만은 못해요. 그런데 어라?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한테 먼저 유혹을 해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응하면 다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핸들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찌 득죄하리요? 유혹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그는 감옥에 가는 억울함을 겪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는 참 기구하지 않습니까? 야, 형제들에게 팔려 여기까지 왔대. 그래, 종살이로 잘 나가는 것 같더니 봐봐, 봐봐. 그러다가 저 감옥에 간 거 봐봐. 그의 인생 기구하지 않습니까? 남들 보기에 그의 복의 분량이라는 것은 이미 찌그러졌고 이미 정말 움켜졌고 저 밑바닥까지 여러분 버려진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세상 보기엔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 눈에는요? 하나님 눈에는 그 분량이 찌그러들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어땠을까요? 깨끗한 그릇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쓰십니까? 깨끗한 사람 쓰시죠. 그에게는 복을 담아줘도 될 만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 보기에는 찌그러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을 더 담아줄 만한 그릇인 거죠.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복 받을까요? 그의 분량이 드러납니다. 우리 살폈지만 이미 48장에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들어오죠.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을 합니까? 그 두 아들을요, 자기의 아들, 야곱의 아들로 입양합니다. 삼촌들과 어깨를 나란하게 만들어요. 열두 지파로 세우는 거예요. 정말 지파가 될까요? 지파가 되죠.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되죠. 심지어 에브라임 지파는요, 나중에 남과 북이 나뉠 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죠. 심지어 에브라임아 라고 하면요,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상징어가 되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 분량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저 사람 왜 저래? 저기 저 사람 참 박복하다 얘기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는 거예요. 태어난 순서가 분량 아닙니다. 성경은 이를 보여줍니다. 야곱과 에서가 얘기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보여주고 이새의 여덟 번째 아들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는 것들을 보면요, 태어난 것이 곧 분량의 순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분명히 장자로 태어난 것 복이죠. 큰 특권이죠. 그러나 보십시오. 아무리 큰 것 받아도, 아무리 좋은 것 받아도, 아무리 훌륭한 것 받아도 자기의 탐욕으로, 자기의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돼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들 보기에 작고 참 박복하고 참 기구하다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선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 진짜 복인인 거예요. 모든 조건을 가졌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절제 못함으로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거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이 부름받았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복이 임하지만 그것을 붙잡는 사람은 적어요. 오히려 거절하고 걷어내차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루벤을 통해 이 사건은요, 단지 가족 간에 일어났던 일어나지 말아야 될 반인륙적인 행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한 반역 행위처럼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루벤을 다루시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란 무엇일까요? 마치 건축할 때 벽돌 같은 거 쌓을 때 똑바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때 뭘 내리죠? 다림줄 이렇게 추를 내리죠. 정의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기준이에요.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범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의의 줄이라고요. 그럼 공의란 무엇일까요? 공의는 수평 저울과 같아요. 여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루벤 장자라 할지라도 혹은 막내니까 봐줍시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정의를 어긋났을 때 그가 장자든 그가 막내든 어떻게 해요? 공평하게 똑같이 다루시는 거예요. 너 탁월하지만, 너 기력의 시작이지만, 너 내 장자이지만, 너 위풍도 당당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겼구나. 넌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복을 얘기합니다. 가장 길고 풍성한 복을 얘기해요. 22절부터 26절에 가보면요, 요셉에게 주는 복들이 진짜 엄청납니다. 먼저 22절을 보면요, 그 얘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성한 가지다, 무성한 가지다라고 해요. 번성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계속 번성해요.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번성하라 그 어원이 같아요. 연결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샘 곁에 가지래요. 시편 1편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요. 요셉이 보기에요, 야곱이 바라볼 때 요셉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요, 정말 샘 곁에 뿌리를 내린 존재예요. 야, 가만히 보니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복 안에 뿌리 내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존재예요. 그러니 어떨까요? 시절이 어렵고 그게 종살이든 그게 감옥살이든 그게 요셉의 총리가 됐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붙잡으시니까요, 이제는요 담을 넘어가요. 요셉 개인에게만 충만한 복이 아니라 이 복이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아버지 야곱에게로 가고 형제들에게도 갑니다. 거기만 그칠까요? 아니죠. 더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애굽 온 전역에 미쳐요. 애굽 근처까지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먹고 살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요, 요셉을 통해 점점 실현되고 있음이 보여집니다. 23절과 24절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과거와 지금을 붙잡는 그 복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힘의 공급자요, 보호자요, 인도자가 되신대요. 23절에 보니까 과거에 그를 향해서 활 쏘는 사람들이 참 많았대요. 저격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요즘 말로 하면요. 어떤 사람들이 활을 쏘았을까요? 먼저는 요셉의 형들이죠. 팔아버렸잖아요. 보디발의 아내도 활을 쐈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감옥에 갇힙니다. 그의 명백한 누명임을 알면서도 감옥에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고, 꿈을 해몽해줬지만 그걸 잊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활 쏘는 사람 참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어떻게 하실까요? 요셉의 활을 더 강하게 하시겠대요. 요셉이 활을 당기는데 하나님께서 그 활 당기는 손 함께 하신대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섭리로요. 미움과 상처와 원망이 새겨져야 되는데 그거를 용납과 용서와 구원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실까요? 야곱이 얘기합니다. 내가 믿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그 능력이 요셉과 함께한다. 뿐만 아니라 반석이시래요. 어떤 일이 와더라도 그의 반석은요, 애굽의 총리라는 직위가 그의 반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반석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석 되신대요. 이제는 목자의 손으로 그를 인도하고 보호하신대요. 생각해 본다면 정말 그랬잖아요. 어떻게 꿈을 해석할 수 있어요? 요셉이 탁월했기 때문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해석하게 하셨잖아요. 그를 이끌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에게 이런 복이 임한대요. 심지어 25절에 보니까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생육의 복을 주신대요. 위아래로 다 복을 받아요. 복이 어떻게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생육의 복까지 더하신대요. 여러분, 물질적인 복, 이 땅의 복만이 아니라 정말 생명이 확장되는 복이에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이, 70명의 그 가문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죠. 뿐만 아니라 26절에 가보면요, 야곱은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면 자신이 받은 복에 대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자기 아버지 이삭보다 내가 더 복을 많이 받았는데 이 복이 요셉 너에게 갈 거야 라고 얘기해 줍니다. 영원한 상과 같은 그 복이 너에게 임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요셉의 상과 그의 후손은요,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이를 통해 보여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어디에도 임할 수 있을까요? 그래, 하나님의 복은 비록 여기가 애굽일지라도, 여기가 이방일지라도 하나님의 복이요, 흘러갈 수 있구나, 주변으로 확대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나만 믿는 것 같습니까? 시댁에서 가보면 나만 믿는 것 같아요. 친정에서 나만 믿는 것 같아요. 혹시 외롭고 고립된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거기서도 흘러갈 수 있습니다. 흘러갈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풍성한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요셉은 왜 이렇게 복을 받지? 여러분, 요셉의 삶의 중심에요, 공통 분모처럼 고백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감옥에 갇혀서 바로의 관원들의 꿈을 해석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해몽을 부탁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하게 대답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공통분모가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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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대요.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라고 하면서도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물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훗날 요셉도 유언을 남기는데 뭐라고 남기냐면,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내보내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모든 시점 굴곡굴곡마다 요셉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투영시키는 삶이었었어요. 그게 그의 선택이었어요. 그의 분량이 세상 보기에 찌그러지고 작은 것 같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도 주목하시죠. 반면 르우벤은요, 여러분 르우벤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첫째로 태어났잖아요. 그렇다면 그도 좀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앞서 요셉을 팔 때,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리려고 할 때, 그때 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얘기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가지고 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야만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두 아들의 생명을 맡기겠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서조차도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은 없어요. 또 아직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게 밝혀지지 않은 시점에서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애굽 총리의 잔이 발견됐어요. 이제 막내 베냐민이 종이 될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베냐민은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을 구할 것만 같은,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는 구하지 않고 있어요. 일관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 둘을 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인생과 하나님을 주변부로 밀어내고 사는 인생. 비록 탁월하고 권능도 많고 기력이 시작이고 위풍도 당당하지만 하나님 없이 자꾸 밀어내는 내가 해보려는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찌그러드는 거예요. 그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남들 보기에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산전수전 다 겪어도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잡아요. 애굽의 총리가 됐을지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그러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요. 하나님을 찾는데요.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데요. 그럼 누구한테 복을 주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죠. 이게 야곱에게 임했던 복의 원인이에요. 더불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받아야 될 교훈이 좀 있어요. 여러분,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않길 주름을 축원합니다. 르우벤은 끓는 물과 같았어요. 자기의 종욕과 자기의 권력욕을 위해서 어떻게든 했어요.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안에서 장자권이 재정이 되잖아요. 단순한 출생순서가 아니라 가족 내 상속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냥 물에 끓는 같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음행하는 자와 장자권을 판 에서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있어요. 그처럼 망령되지 말래요. 여기서 음행하는 자란 누구를 가리킬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장자였지만 어머니 비라를 범했던 어떻게 보면 르우벤과 같은 그 르우벤과 여러분 에서요.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권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축복을 포기하지 말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실 아십니까? 장자권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정이 됐다는 거 아십니까? 히브리서 12장에 가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나와요. 그 장자들의 모임, 그 장자들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가요. 바로 장자들이래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도는 누굴까요? 하늘의 장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가진 이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도들인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특권을 소홀히 하지 않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가치를 순간의 유익이나 순간의 유혹에 여러분 넘기지 않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일시적인 만족과 편의를 위해서 예배를 놓지 않길 원합니다. 말씀을 놓지 않길 원합니다. 기도를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간격을 붙잡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라고요? 하늘의 장자들이에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에요. 이제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요셉은요, 여러분, 요셉이 받은 복은 그냥 크고 작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었어요. 요셉은 항상 그 있는 자리에서요, 그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복이 되었어요. 종살이를 할 때도 그로 말미암아 그 집에 복받았어요. 감옥에 갔을 때도요, 그로 말미암아서 다시 뭐 점검하지 않을 정도가 됐었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이 됐었어요. 우린 요셉 하면 와, 요셉 엄청 복을 받았구나, 복을 받는 자로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이 되는 자였어요. 복이 되는 자.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장자인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가 얼마나 복을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분량과 내게 주신 그 위치에서 여러분 복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크냐 작냐를 가지고 누군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래서 이 복이 흘러가고 있느냐, 요셉이 있는 자리 자리마다 그 복을 흘려보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얘, 이 사람에게는 복을 주면 이 복이 쫙쫙 흘러가는데요. 심지어 애굽에서도 흘러가는데요. 심지어 원수고 안 될 것 같은데도 용서하고 품으면서 흘려보내는데요. 그러니 주님께서 더 주시죠. 두 몫을 줄까요? 아니죠. 그 더 그 이상으로 주시는 거죠. 젊은 시절 요셉 복받는 삶 같지 않아 보였지만 하지만 복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 복을 받습니다. 복의 선순환의 역사,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르우벤이 뿌려놓았던 상처들, 분열을 갖고 왔었던 상처들, 그 모든 것들이 요셉은요 통합시킵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가문이 갈등의 국면으로 치닫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합하게 되죠. 자신의 가문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근간이 되고 이방인을 살리고 애굽 근동 지방을 살리는 귀한 복이 됩니다. 하늘의 장자인 성도 여러분, 복이 되는 삶을 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이 결국 누구에게 올까요? 누구한테 옵니까? 요셉에게 오죠. 그리고 요셉의 후손에게 옵니다. 결국은 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그런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난 하늘의 장자야. 난 하늘의 상속자야. 난 그 기업을 이길 자야. 그러니 내가 받은 복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복을 계속해서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귀한 장자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